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미 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토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왔다며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도 큰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 전염병의 본질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미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항공편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결정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 밖에 경제와 기후변화, 흑인 인권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완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아프간에 남아 복무하고 있는 소규모의 용감한 남녀 장병들을 크리스마스까지 집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아프간 무장정파 탈레반과 체결한 평화협정에서 오는 2021년 중반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아프간 내 미군 철수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신의 축복이며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된 것에 대해 전화위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민 모두가 자신과 같은 치료를 받기 원하며 이 치료제를 무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백신을 현실 내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사흘간 치료를 받고 5일 퇴원했으며 어제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보건 서비스가 계속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에 20만 명의 아이가 추가로 죽어서 태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어제 공개한 사산 추정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에서 200만 건에 가까운 사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 세계에서 16초마다 한 명의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사산아의 84%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제재는 강력한 도구지만 의도한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서부 네바다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외 제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 국가고 다른 나라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2차 제재를 부과할 수단이 많다면서도 시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베네수엘라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여류 시인 루이즈 글릭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글릭 씨를 202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릭 씨는 미국 뉴욕 출신으로 야생 아이리스와 시, 선한밤 등 지금까지 15편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올해 노벨상 선정은 9일 평화상과 12일 경제학상 발표가 남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차림도 달라지게 되죠.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면서 쇼핑에 나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10대들의 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면서 미국 10대들의 의류, 음식 관련 지출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8월부터 9월까지 미국 48개 주에 16세 미만 소비자 9,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코로나 대유행 동안 청소년들은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음식, 음악회, 각종 행사에 더 적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올해 쓴 돈은 약 $2,150로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는데요. 앞서 지난 2006년 봄에는 청소년의 연간 지출이 $3,000를 넘으면서 정점에 달했었습니다. 올해 미국 10대 의류 지출은 1인당 연간 약 $500로 작년 가을보다 11%, 신발은 약 $280로 전년 대비 6%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10대 청소년이 음식에 쓰는 돈도 줄었는데요. 남학생은 21%를 음식을 사 먹는 데 써먹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 게임, 의류에 돈을 썼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옷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요. 음식과 미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허쉬 초콜릿 창업자 밀튼 허쉬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요일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1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24도, 함흥은 8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폴 앵카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다이애나에게 제발 자신이 곁에 있어달라고 노래하는 다이애나 들어보시죠.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This my darling I've been told. I don't care just what they say. Cause forever I will pray. You and I we will be as free as the birds up in the trees.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올해 성탄절까지 철군시켜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년 초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수를 2,500명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경제 선진국 시민들 가운데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탄절까지 아프가니스탄에는 소수의 남녀 군인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상 연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말인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네, 현재 대략 한 5천 명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를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11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4천 명 수준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7일에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를 언급했더군요.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 몇 시간 전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아프간 주둔 미군이 5천 명이 안 되는데 이거를 내년 초까지 2,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완전하게 철군하겠다는 말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남은 병력 철수는 평화회담 진척 상황에 달렸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이슬람 무장반군인 탈레반이 평화회담을 진행하고 있죠. 이 회담에서 양측은 아프간의 폭력 종식과 권력 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날 행사에서 아프간 평화회담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결국에는 아프간인들이 스스로 평화회담을 해야 한다. 진척이 느리고 힘들겠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이며 미국인들이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철수는 미국과 탈레반 간 이 평화협정의 일부였죠?
맞습니다. 올해 2월에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연합군 병력이 14개월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수하고 이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앞으로는 테러 근거지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7일에 나온 이 발언을 좀 보면 미군 철군 문제와 관련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과 트럼프 대통령 말이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내년까지 미군을 2,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평화회담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전탈전까지는 소수만 남겨두고 미군을 모두 데려오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걸 두고 미국 언론들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시한을 좀 앞당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게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난 뒤에 이 테러를 감행한 이 테러 조직 알카이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역사상 미군이 수행했던 전쟁 가운데 가장 오래됐는데요. 지난 2017년에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끝이 없는 전쟁을 막겠다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계속된 전쟁에서 미군 사상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략 2,400명이 전사했고요.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럼 완전 철군이 실현되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만일 탈레반이 평화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위협이 다시 발생하면은 미국이 병력을 다시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외에 이라크에서도 미군 철수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미군 수천 명이 아직도 이라크 안에서 대테러 작전이나 이라크 군경 훈련을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면 철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 전면 철수를 한다는 말인가요?
네, 자세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폼페오 국무장관은 임무를 마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이라크 주둔 미군을 최저 수준으로 줄이길 원한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이라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하면 이제 미국이 이라크 방위는 관여하지 않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라크에 접한 이란이 적대 행위를 하면은 이라크인들을 다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가 스스로 힘으로 살고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군요.
네, 2020 노벨 문학상이 미국 시인인 루이즈 글릭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니 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이 글릭 씨에게는 이 상과 함께 상금 약 110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네, 자, 문학상을 수여한 할리머니는 글릭 씨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할리머니는 글릭 씨가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시적인 목소리로 이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글릭 씨 작품 가운데 이 아베르노를 하데스에 붙잡힌 페르세포네의 신화를 몽환적이고 능수능란하게 해석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자, 글릭 씨는 어떤 경력을 가진 작가인가요?
네, 1943년 미국 뉴욕 태생인데 현재 예일대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지난 1968년에 마지라는 작품을 통해 시인으로 데뷔한 이후 곧바로 미국 현대문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급부상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노벨 문학상이 그간 구설수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할리먼 심사위원을 둘러싼 성추문 때문에 재작년이었죠. 2018년에는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세계적으로 번졌던 이 여성들의 이 성폭력 체험을 폭로하는 운동이었던 미투 운동 여파였는데요. 이 할리먼 측은 이렇게 여러 가지 추문이 발생하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한 해 늦춘다고 밝히면서 이 종신위원과 수상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문학상 수상자가 두 명이었죠.
그렇습니다. 2019년 수상자는 오스트리아 작가인 페터 한트케 씨가 그리고 2018년 수상자로는 폴란드의 올가 토가르추크 씨가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 속속 발표가 되고 있지요?
네,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그리고 화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학상이 나왔고요. 내일은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올해 노벨상 시상식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모두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제 선진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이죠. 이 퓨 리서치 센터가 6일 공개한 조사 결과입니다. 14개 이 경제 선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평균 73%가 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간 나라 어떤 곳들입니까?
네, 미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많은 나라에서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부정적인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어딜까요?
네, 일본입니다. 이 응답자 가운데 86%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스웨덴이 85%, 그리고 호주가 81%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은 각각 75%와 73%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어디였나요?
예, 호주였습니다. 호주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2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19%포인트, 그리고 독일 등 세 나라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15%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3%포인트가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취임한 뒤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25%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올해 이 증가율이 한 자릿대에 그친 나라가 14나라 가운데 4나라에 그쳤습니다.
네. 저 그리고 앞서 이 부정적인 의견이 사상 최고치가 나온 나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스페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영국, 한국, 스웨덴, 그리고 호주 등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이들 나라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지난 12년 이래 부정적인 대답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들 나라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한 건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해보니까요, 응답자 가운데 평균 61%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잘했다는 대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자,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로 주목돼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최근 일본에서 일본, 인도, 호주 외무장관들과 함께 이른바 이 쿼드 회담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일본 언론들과의 회견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이 쿼드가 이른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이 중국의 영향력에 이 네 나라가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안보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폼페오 장관 발언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이 7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폼페오 장관 발언을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의 냉전적 사고 방식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코로나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고숙련 근로자들의 취업비자를 크게 제한하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렸군요.
네, 다음 달 대선에서 맞붙는 공화민주양당의 부통령 후보들이 7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대학교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이 되려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 끼어들기와 막말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지난달 1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날카로운 토론이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어떤 주제들을 토론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네, 가장 격렬하게 맞선 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였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People have witnessed what is the greatest failure of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미국민들은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목격했다는 해리스 후보의 주장인데요. 21만 명이 넘는 미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된 근본적인 책임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실패한 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네,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해리스 후보가 짚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지금 정부 합동 조직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1월 28일 이래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걸 덮어버렸다고 해리스 후보는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성을 일부러 축소 언급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발언에 펜스 부통령은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발생 첫날부터 미국의 건강을 최우선해뒀다고 펜스 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펼쳤다고 강조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외국인 혐오증이라며 반대하는 등 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개발과 보급을 비롯해서 코로나 사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작업을 정부가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백신 개발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네, 백신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지지한다면 백신을 맞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접종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혔는데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집권하면 바이러스 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걸 놓고 정치를 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해리스 후보한테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경제 문제도 이번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America, you just heard Senator Harris tell you, on day one, Joe Biden's going to raise your taxes.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세금을 올릴 거라는 말인데요. 민주당 측이 세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세금 인상 이야기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를 단행했는데요. 이걸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공약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 부분을 짚었던 건데요. 해리스 후보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부자와 대기업들이 제 몫을 내도록 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외 정책에 관해서도 토론했습니까?
네, 안보 사항 등은 거론되지 않았고요. 이 대외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 전쟁 상황을 놓고 두 후보의 관점이 크게 달랐는데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 결국 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농가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무역 현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견을 기반으로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는데요. 오히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 그러니까 응원자였다고 펜스 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후보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자, 그 밖에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네, 신임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도 두 후보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앞둔 상황인데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우리가 이미 이 우편 투표 등을 통해 대선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미국 민들의 뜻에 따라 신임 대법관을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과 상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신속하게 인준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비교적 대등하게 토론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느 쪽도 대선 후보한테 타격을 줄 만한 실수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후보 모두 고령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을 놓고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이에 대통령 후보 토론이 두 차례 더 열립니다. 오는 15일과 22일로 두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요. 15일 열릴 2차 토론회는 화상 연결 방식을 통한 가상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 측은 8일 토론 관계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상 행사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표 직후 가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 토론으로 열린다면 토론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확진 초기에 보였던 증상들은 사라졌다고 대통령 주치의 존 코니 박사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아직 완치 판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복귀한 사실이 논란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다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법인 납세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현지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7일 맨해튼 연방항소법원 3인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네, 자 뉴욕주 맨해튼 검찰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네,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서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는데 납세 자료가 필요한 건데요.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은 마자스 USA라는 회사에 8년치 납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납세 자료를 왜 못 주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를 변호인단이 들었는데요. 첫째, 소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둘째, 정치적인 배경에서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방검찰 책임자들을 선거로 뽑는데요.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밝혔기 때문인데요. 검찰 측도 그동안 소환장을 집행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주법을 어겼다는 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매수 의혹에 관한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 씨 등이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당시에 벌였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준 뒤에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검찰이 확인하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숙련 근로자에게 주는 취업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한다고요?
네, 국토안보부와 노동부가 6일 H-1B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을 대폭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기업들이 H-1B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근래에 H-1B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비자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로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비자 발급에 있어서 전공과의 연관성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대학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기준은 취업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소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네, 달라지는 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민자 심사와 관리도 강화됩니다. 한 회사가 H-1B 비자 소지자를 대거 들여와서 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까다로워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 쿠치넬리 대행은 따라서 직장 내 현장 조사가 강화되고 H-1B 소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H-1B 비자가 어떤 비자인가요?
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생겨난 비자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기술 산업의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했는데요. 미국인 노동자들로는 기술직을 채우기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H1B 비자를 받는 직종들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네, 주로 첨단 기술 직종과 전문직들에 해당되는데요. 정보기술 전문가와 개발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도 포함됩니다.
네. 자, 이 비자 발급 새 기준이 그럼 언제 시행에 들어갑니까?
네, 노동부는 이번 주 관보에 공시한 뒤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국토안보부는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부장관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H1B 비자를 제한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노동단체나 이민 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옹호단체 쪽에서는 H1B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를 팽창시키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아홉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의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그 독특한 성격 탓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제도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The more populous the state, the more votes it has in what is called the electoral college. Seven states have the fewest number of electoral votes.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각 주가 선정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일반 유권자들이 자유선거로 직접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연방주의는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미국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들 간 권력이 분립된 정부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선거에서 표가 주별로 집계되고 유권자들은 미합중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주 공동체 일원으로 행동한다고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선거인을 주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옹호할 때도 이 연방주의를 인용합니다. 선거인단 할당으로 각 주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이로써 작은 주와 인구가 많은 주의 힘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선거연합과 중도적인 정당을 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인단 제도와 특히 승자 독식 제도는 미국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만 공을 들이기보다 더 많은 주에서 표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At state houses across the country, members of the electoral college cast their votes.
만일 전국적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방식이라면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하고 외곽 지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 아래서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지리적으로 더 많은 곳에서 승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3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제도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의 안정성을 확고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아홉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옹호하는 의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 앨런의 노래입니다. 그대와 같이 있는 게 언제나 더 좋다고 노래하는 Better With You 함께 들어보시죠.
Wherever I go, whatever I do, stay by my side, cause baby it's always better with you. In the middle of the pouring rain, on a crowded subway train, when I'm just about to go insane, you make it go away. Monday morning in a traffic jam, and I'm gonna be late again, the world is getting underneath my skin.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허쉬 초콜릿을 만들어 캔디의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 밀튼 허쉬가 타계한 지 75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밀튼 허쉬는 1945년 10월 13일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가 개발한 초콜릿은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10월 말은 할로윈데이 축제날이어서 또 한 번 허쉬 초콜릿 캔디가 큰 인기를 끄는 달이 되고 있습니다.
밀튼 허쉬가 일으킨 허쉬 컴퍼니, 약칭 허시스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대의 초콜릿 식품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허시는 국제적으로 세 군데 공급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콜릿바, 허시스 키스, 킷캣 등 80여 가지의 캔디를 9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국제적으로 허시 제품의 실질 매상액은 75억 달러에 달했고 풀타임 직원 수는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총 본부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허시에 있습니다. 허시사에서 만들어지는 캔디의 양은 1년에 약 5억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이처럼 큰 기업을 건설한 밀턴 허시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돌려준 기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밀턴 허시는 1857년 펜실베니아주 중부 랭커스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종파는 사회봉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밀튼은 나중에 전 재산을 교육과 문화, 자선 사업에 바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밀튼 허시의 가정환경은 그다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부모들의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산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결국은 밀튼이 1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튼은 12살 때까지 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그는 한 독일어 신문사 일꾼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자를 기계 속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자 신문사 주인은 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밀튼은 랭커스터 시에 있는 캔디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밀튼이 초콜릿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거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튼은 캔디 제조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밀튼에게 캔디 가게를 열어보라고 권했습니다. 18살 때 밀튼은 펜실베니아주 수도인 필라델피아로 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려 6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밀튼은 아버지가 있는 서부의 콜로라도로 가 그곳에 있는 한 캔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만드는 건 캐러멜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과자였습니다. 밀튼은 거기서 캐러멜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캐러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도시 뉴욕과 시카고에서 캔디 가게를 열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결국 빈손으로 고향인 랭커스터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밀튼은 좌절하지 않고 고향에서 랭커스터 캔디 컴퍼니라는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캐러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덜 끈적거리는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인 수입업자가 밀튼의 캐러멜을 맛보더니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그 후로 밀튼의 캐러멜은 차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밀튼의 캐러멜 회사는 펜실베니아주 최고의 사업체로 성장하고 이어 전 미국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새로운 캐러멜 하나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초콜릿 캔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93년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가 밀튼 허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the face of a kid eating a Hershey bar. 그 박람회에는 독일에서 만든 초콜릿 기계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밀튼은 미래의 캔디는 초콜릿이다 생각을 하고 그 기계를 샀습니다.
밀튼은 운영하던 캐러멜 회사를 팔고 펜실베니아의 옥수수 농장과 목장지대에 넓은 땅을 사 초콜릿 공장을 차렸습니다. 밀크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신선한 우유를 주변의 목장에서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인력이 함께 사는 조그마한 도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도시가 바로 펜실베니아주 허시입니다.
마을의 많은 주택들은 밀튼 자신이 직접 돈을 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숙소를 따로 지어주었습니다. 허시 타운에는 우체국도 들어서고 기차도 연결됐습니다. 동네에는 전차를 운영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쉽게 해주었습니다.
Hey guys, it's Melanie, and today we are at Hershey Chocolate World. In our Chocolate World in Hershey, Pennsylvania.
과감한 그의 대규모 투자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캔디의 맛을 내는 비결은 카카오 열매에 무지방 우유를 섞어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허시사는 결국 세계 밀크 초콜릿 캔디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Great American
밀튼은 직원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고 보수도 후하게줘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이익금을 직원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시를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과 그 회사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밀튼 허시는 40세가 넘는 나이에 캐서린 스윈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메노나이트인 허시 집안에서는 로마 가톨릭인 캐서린 스위니와의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어렵게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결혼 후 내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아이 없이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튼 허시는 일생 동안 재혼하지 않았고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보곤 했습니다. 부인은 죽기 전 남편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부인과의 약속대로 허시는 고아들을 위해 전액 무료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허시는 자신의 주식을 학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은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남녀,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학하는 학교로 발전했고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00여 채의 집까지 지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학병원도 설립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밀튼 허시 메디컬 센터가 바로 허시 재단이 설립한 곳입니다. 현재 이 메디컬 센터는 의과대학과 함께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 대형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1930년대 전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 때도 허시는 오히려 허시 호텔과 스포츠 센터를 짓는 공사를 벌여 그 직원과 허시 마을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허시는 미군 장병들을 위해서 초콜릿 바를 기증했습니다. 허시의 초콜릿은 D-레이션으로 미군들에게 공급됐습니다. 허시의 말년 그의 기업은 미국 밀크 초콜릿의 9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허시는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부자였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수수했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못했지만 그가 세운 학교에는 최고의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 허시는 캔디 제조 공장은 물론 문화센터, 공연장, 놀이공원 등으로 미국의 유명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가로등은 허시의 키스라는 초콜릿 캔디 모양으로 세워져 있고 이곳저곳에서 초콜릿 향내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곳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300만 명이 넘습니다.
밀튼 허시는 1945년 타계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허시 자선기금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금인 허시 트러스트의 자산은 2018년 기준 약 13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밀크 초콜릿으로 세계를 지배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밀튼 허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The Truth About Lies라는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길비. 하지만 그의 인생은 갑자기 험난해집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의 아파트마저 사고로 불길에 휩싸이기까지. 살 곳도 직장도 잃은 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사랑하는 여자친구까지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하는데요. 그의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You're going to dump me?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satisfied. I paid for a cell phone, not a smell phone. I'll get the manager out to smell your phone. I'm actually very curious to see what happens here.
We broke up.
When?
I was gonna tell you tomorrow, so you need to leave.
Right now? I just lost my job. Now you're gonna dump me?
Now you're going to dump me? Dump me. Dump. 무엇을 버리다란 뜻의 dump. Toxic chemicals were dumped in the river. Dumped in the river. 독성 화학 물질이 강에 버려졌습니다. He dumped his car in the middle of the road. 그는 길 한가운데 차를 버렸어요. Dumped his car. 그럼 you are going to dump me? 나를 버리는 거야?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주로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을 가리켜 누구를 차다, 누가 차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Are you dumping me? 지금 나와 헤어지자는 거니? Are you breaking up with me? She dumped him. 그녀가 그를 찼어. 그 남자를 찼어. She broke up with him. 또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The company decided to dump the client. 회사는 그 고객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그 고객과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he company decided to dump the client. 길비는 결국 살 곳이 없어 그의 어머니인 메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술에 의존하기만 하고 길비에게 결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데요. 그런 그를 안타깝게 여긴 길비의 친구 케빈은 그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려 자기 가족 모임에 그를 초대하고 여기서 길비는 케빈의 동생인 레이첼을 만나 반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은 길비는 자신에 관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짓말만 계속하다가 결국 길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Now you're going to dump me? 영화 장면 통해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m not satisfied. I paid for a cell phone.
I'll get the manager out to smell your phone. I'm actually very curious to see what happens here.
We broke up.
When?
I was gonna tell you tomorrow, so you need to leave.
Right now? I just lost my job. Now you're gonna dump me? Here we
go. Are you dumping me? 지금 나와 헤어지자는 거야? She dumped him. 그녀가 그를 찼어.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티나 터너의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그게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들려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ouch of your hand makes my pulse react. That it's only the thrill of boy meeting girl, opposites attract. It's physical. Only logical. You must try to ignore that it means more than I've got cause to be. There's a name for it. There's a phrase that fits. But whatever the reason, you do.